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개시에 반대해왔던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의 아래 회의장을 떠나며 기권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EU 전체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EU 정상들은 이르면 내년 3월경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확정하기 위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오르반 총리는 역시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54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뒤 이어진 EU의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EU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개시와 조지아에 대한 EU 후보국 지위 승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조건부 가입 협상 개시 등이 포함된 이번 결정은 이들 국가의 EU 가입에 필요한 자체 개혁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EU의 확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후보국들이 민주적,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고 유럽에서 그들의 미래를 담보할 동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오늘 도네츠크주의 세 발의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가 임명한 도네츠크 지역 당국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0시 25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내 마리우폴시를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물, 피해 사항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최대 사거리 306km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육군 전술 미사일 에이타큼스 제공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왔으며 최근 이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의 목표물들을 공격해왔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영토에서 어제 드론 탄은지 한 곳이 발견됐다고 루마니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약 1.5m 깊이로 파인 이 탄흔은 우크라이나 항만기관시설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통제를 잃고 추락하면서 생긴 것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딜런 화이트 나토 대변인 대행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다뉴브강 유역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스웨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나토 동맹국으로 받아들이고 튀르키예와 나토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나토 동맹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양국 관계의 개선에 합의한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지지를 통화에서 거듭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민간인 보호 노력,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한 정치적 목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가자지구의 교전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이스라엘이 국제적 지지를 잃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내년도 회계연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상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에 저녁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한편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전날인 13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도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선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법안 제정이 오늘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전 세계 테러 조직으로부터 전례 없고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Enacting the NDA has never been more vital than today. America and our allies face unprecedented and rapidly evolving threats.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외교위원장도 상원 표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우리를 해치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문구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제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진행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위원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이를 의회 관련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기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 간 국방정보 공유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새 회기연도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정책과 예산 수준을 설정합니다. 새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86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신적 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잠수함 산업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로의 자금 이전과 향후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호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과 호주, 영국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3국 안보 협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핵동결은 북한이 의지를 보인 적이 없는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외교를 원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동결할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우 가설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comment about very hypothetical scenarios when they have shown no willingness to move in that direction at all. We are committed to the complete deal.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전해들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이에 대한 검증을 수용한다면 제재 완화와 함께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도가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 정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안을 묻자 우리는 영내 파트너,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our allies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to make clear.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가 외교라는 점과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봤다며 그러나 우리는 외교가 우리의 첫 번째 선택지라는 것을 계속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국권이 서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동결 추진이 현명하지 않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4일 VOA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보다는 확산 방지와 억제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또 확장 억제 외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제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슈라이버 전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Well, first of all, I'm glad the close coordination continues, particularly after the spirit of Camp David and the direction from the leaders to continue to cooperate.
우선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이후 정상들의 지속적인 협력 지시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여 년 전 부시 정부 때 불법 활동 방지 구상이 있었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추려는 방법이었지만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금 조달을 단속하는 다양한 노력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저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불법 자금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한일 3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 think it's unlikely, and I think it's unlikely for a number of reasons. Probably the top of the list would be the message that it would se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핵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핵 동결보다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추구하고 바라는 정치적 인정 없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확산 방지와 억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핵 동결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정찰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다 독자적으로 갈까요? 한국의 위성 역량이 강화되면 앞으로 미한 우주 협력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The issue of reconnaissance and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in an alliance is really can be a shared endeavor. So South Korea
미한 동맹은 공동으로 정찰 정보 감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량 개발이 반드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역량 개발은 동맹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이 적의 표적이 되는 경우 중첩된 역량은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런 역량을 갖는 것을 환영합니다. 동맹들 간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반적인 우주 협력에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미한 양측은 우주 협력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있습니다. 미한 우주 당국 간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미래 우주 협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라랩 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며칠 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죠. 두 체계가 동시에 함께 어떻게 작동할까요?
Well, I don't have insight into the technical details being outside of government now, but it seems to me these are complementary arrangements and agreements. The real issue is
저는 현재 정부에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계들이 상호 보완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보 정보의 수집과 전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도 유사한 양자 협정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된다면 이 모든 것이 기술적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빈틈없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해 적절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는 결국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솔직히 중국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미한일 국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길 바랍니다.
정보 수집은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한일 경보정보 공유는 결국 3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으로 이어질까요?
Well, these are sovereign decisions that will be made along the way, but I think that's the optimal state where you have not only warning, but you have the ability to respond.
그것은 앞으로 내려질 주권적인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뿐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대응할 때는 방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발사 방향과 발사 지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한국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석에 따라서 발사할 때 방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때로는 일본 혹은 한국, 어쩌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사될 수도 있죠.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찰 능력이 역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The near-term threat that I understand South Korea is most concerned about is North Korea, and for understandable reasons, given what's happening.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단기적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시위와 군사 현대화를 감안하면 납득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동맹과 미한일 협의의 맥락에서 중국의 진화하는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러한 한국의 위성 역량이 중국 도전에 대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 공군과 양자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을 전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제3국군과 연합훈련을 펼친 것은 이례적인데요. 타이완 유사 사태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길 원하나요?
The commando sling exercise, there were a number of interesting developments you probably followed. For example, the air refueling.
코만도 슬링 훈련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 급유기가 아닌 상업용 급유기를 사용해 공중 급유를 한 것은 새로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구상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사 상황에서 역동적인 병력 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주한미군은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한반도 비상사태를 대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점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유연성을 원하고 다양한 유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역동적인 병력 운용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훈련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 개입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 지도부와 주요 부처, 한국군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태세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핵심은 미국이 역동적인 병력 운용을 위한 유연성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일까요?
I'm for exploring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to strengthen what right now is extended deterrence. If that
저는 확장 억제를 비롯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모색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런 합의가 동맹인 한국에 더 큰 자신감과 안도감을 준다면 저는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더 잘 알리고 정치적 공약을 확고히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이를 구현하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약속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일 협정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를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기밀이어서 한국 국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일까요?
The aspects of extended deterrence that involve you know very specific means of response will always be sensitive and will be kept at some level of classification.
매우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의 측면은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민감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동일한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장 억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부터 동북아시아 안보 역학에 대해 의견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한일 미사일 경보정보공유체계의 연내 가동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정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예정대로 곧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tending to operationalize our trilateral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밝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정상이 한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며칠 내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프퍼 선임국장은 13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대담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한일은 올해 말까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며칠 내로 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정세의 악화 요인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14일 선제 타격을 노린 정보 공유 노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노름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무부는 미한일 간 미사일 정보 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미국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한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BOA의 관련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제목으로 채택한 성명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미한일 3국의 조치를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라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계획을 언급하면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증강하는 위협에 따라 3국의 미사일 정보 공유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여름 백악관이 밝혔듯이 미한일 3국 협력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결속 강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서한을 우주군에 보냈습니다. 우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동맹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미 우주군의 첸스 살치만 우주작전 최고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주전에 대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13일 발송한 이 서한에서 세계가 우주전쟁이라는 새롭고 우려스러운 미 개척지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은 타이완을 위협하고 남중국해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맞서 방어에 나선 가운데 우리는 우주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적들은 대담해졌고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새로운 악의 축은 더욱 단결했다며 이 새로운 전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동맹국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악의 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서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우주전쟁 시대에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최신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FUA는 이 서한에 대한 우주군 사령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한은 중국이 대우주 무기 프로그램과 장거리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우주체계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송됐습니다. 북한도 평화적 우주 개발을 내세우며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하며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전략자산 전개를 재개한 것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각국의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역적인 미한일 안보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14일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않은 것은 동맹으로서는 막대한 리스크였다고 말했습니다.
Taking four years off from deploying those strategic and operational assets into the KTO.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그로 인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통합하는 훈련을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여름까지 미국은 5세대 전투기와 항모 타격단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한국 영공이나 한국의 작전지역 어디에도 폭격기를 전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준비태세를 낮췄고 연합훈련과 관련된 공개적인 발표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많은 화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긴장 고조와 안보리 제재 및 결의 위반 증가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금처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동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재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as appropriate and it sent, you know, a clear message to North Korea. Still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는 우리가 여전히 진지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일본과도 연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와 자체 핵무장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전개하고 40여 년 만에 전략 핵잠수함을 부산에 기항하도록 한 것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옳은 결정이라며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대담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과 개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며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반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the chances for misunderstanding, miscalculation or God forbid an accident.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오해와 오판 또는 우발적 사건으로 인해 작은 충돌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 조치가 파기된 현재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across the board, right from the White House to
백악관부터 한국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본 것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으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Communist Chinese Party is by far the biggest driver.
중국 공산당은 군사적 영역뿐 아니라 경제적 강압과 허위 정보 캠페인 등 모든 영역에서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최근 전례 없는 3자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3국 간 공조가 불가역적인 동력을 얻어 향후 세 나라 정부의 어떤 잠재적 변화나 기울어짐에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 핵심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체계 완성 차원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ICBM 발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제2차 미한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한 당국 간의 공유한 정보냐는 질문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북한이 그동안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해온 평양 순안 국제공항 등에서의 발사 준비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북한이 조만간 ICBM을 발사할지 또 쏜다면 어떤 기종을 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평양엔 15일 오후까지 비가 내린 뒤 16일까지 구름이 끼는 등 기상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말 이후부터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전이 도발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연내 발사가 이루어지면 올 들어 다섯 번째 ICBM 발사로 이는 북한의 한 해 기준 역대 최다 발사 기록이 됩니다.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는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지난 7월 12일에 화성 18형 발사였습니다. 4월 첫 시험에 이은 7월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화성 18형은 최고 고도 6,000km로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올 2월과 3월엔 액체연료 엔진 기반의 ICBM인 화성 15형과 17형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연구위원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나선다면 실전 배치 무기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화성 15형 또는 17형보다는 화성 18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8형은 발사의 신속성과 은밀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고체연료 추진체계가 적용된 신형 ICBM입니다. 2차 발사 때 사거리와 고도 등 데이터상으로는 최고의 성능을 보였지만 고작 두 차례 시험 발사로 실전 단계 안정화된 무기체계가 되긴 어렵다는 게 양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올해 화성 15 한번 쏘고 화성 17 한번 쐈단 말이죠. 그 발사를 전부 실전 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미 15하고 17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된 체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화성 18을 쏘면서 마치 실전 배치가 됐다라는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을 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쓰인 장거리 로켓 천리마 1형을 채택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화성 18형을 이미 성공한 모델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시험 발사를 해야 할 기술적 수요가 없어 보인다며 개발 막바지 단계인 다른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난번 고체연료용 신형 중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엔진 실험의 결과가 아마 최종 단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이 엔진을 본격적으로 발사체 형식으로 이제 발사하는 실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 보다 완성도가 높은 ICBM 시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함으로써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체계를 과시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찰위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에 비유하면서 자화자찬했는데 연이어 주먹에 해당하는 ICBM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연말 연시 대내외 극적 선전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 발사 쏘고 나서 자신들이 눈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확실한 주먹을 갖게 되고 완성된 주먹을 갖게 되는 의미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핵 능력, 이른바 과시의 정치가 완성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연내 추가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미 충분한 엔진 추력을 보여준 화성 18형을 추가 발사할 만한 기술적 수요가 분명하지 않고 북한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를 올해 최대 성과로 결산한 상황에서 ICBM을 연말에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교수는 하지만 북한은 실전 타격 능력을 높인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는 여기서 더 발전된 군사적 효과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ICBM을 개발하는 한 해, 구체적으로는 초대형 핵탄도 또는 다탄도 두 개 다겠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빈도가 잦아지고 핵미사일 기술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미한일 3국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태호 차장은 미한일 간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노름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한 이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의 첫 활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차장이 북한의 연말 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발언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의심 장소로 지목된 나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3개월 전만에도 정막감마저 감돌던 곳인데 일주일도 안 돼 또 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4일자 위성 사진에는 옅게 낀 구름 사이로 부두에 밀착한 길이 100m 선박이 보입니다. 전례로 볼 때 바로 앞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해 정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의해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VOA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21척의 선박이 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3개월여 동안 이 항구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22척으로 늘어납니다. 백악관이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장소에 닷새에 한 번씩 수상한 배가 드나들고 있는 것인데 북러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양상이 전혀 눈에 띄지 않던 곳입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거래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나라 모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at we oppose the transfer of addi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oppose the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유엔 총회 제1변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상원이 대정부 지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또 심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상원이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14일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북러 간 무기 거래,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더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 중 하나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사후에도 김 씨 일가의 지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영국 정부가 육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모든 국제기구의 북한 재입국을 즉각 허용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와이어 의원은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세컨더리 제재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fthly, I believe with allies, we should push to increase sanctions. Now, the North Koreans are masterful at evading sanctions.
스와이어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맹국과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해 북한 관리들에게 북한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기소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엔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초당파 의원 모임이 의회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t calls for North Korea to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prosecution. Indeed, in pursuing the failure of the UN to take forward the recommendation.
알톤 의원은 영국 정부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 잔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문제들을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또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노동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 무기 개발 및 생산 자금을 마련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영국 외무부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엔 연방 담당 국무상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주민들의 생계를 희생시키면서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국제기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ast three decades have seen North Korea chosen to develop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t the expense of its people's livelihoods.
아흐마드 국무상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들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협상과 외교 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이라며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도 여전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2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4발과 군사정찰 위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도발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ar this year, North Korea has launched 29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4 ICBMs and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아흐마드 국무상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도 동참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동을 규탄하기 위해 하나가 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도 강력히 검토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K has consistently and will continue to work to secure strong resolutions on human rights on the DPRK at bo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아흐마드 국무상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1년여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프로축구를 무려 400회나 무단 중계했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인 세리에A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중계권 계약을 맺지 않은 북한에선 세리에A 축구 경기가 방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프로축구리그 세리에A는 북한이 해당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리에A 관계자는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한국 지역에 대한 중계권은 2023-2024 시즌 종료 시까지 우리의 중계 자문사인 인프론트가 판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계권이 한국의 스포티비에 할당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스포티비는 한국에서만 방송하고 있고 북한은 배포 혹은 재송출 권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무단 방영한 이탈리아 세리에A 축구 경기는 모두 무단으로 송출됐다는 뜻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탈리아 세리에A 경기를 모두 41회 녹화 중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 밖에도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약 152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 80회, 프랑스 리그 1 경기 49회,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31회, 스페인 라리가 경기 28회를 불법으로 방영했습니다. 앞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BOA에 프리미어리그와 북한은 이번 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분데스리가 측도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는 방송사 목록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해당 국가 목록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기를 400회 가까이 무단으로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국적 선수가 뛰는 경기는 빼놓고 방영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경우 지난 시즌까지 한국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뛰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 등에 힘입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올랐는데 북한 주민들은 경기를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2021-2022 시즌 동안 23골을 넣어 전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올해 시즌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북한에선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 지난 시즌과 올해 각각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던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조선중앙TV 화면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탈북민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신민주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피터 줄리안 하원 의원이 11일 중국에 억류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민의 안전한 한국행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줄리안 의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행방이나 생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13일 BOA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반대로 설사 탈북민을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UNHCR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끔 그래서 심사를 난민인지 아닌지는 심사가 어려워서 주저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그 non-refoulement 그 결정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되거나 강제 송환될 경우 북한 관리들은 체계적으로 박해와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몸속까지 뒤지는 신체 수색을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다며 임신한 여성들은 강제 송환되면 낙태를 당하고 이 여성들이 낳은 아기는 종종 살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탈북민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 지위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캐나다 이민 장관을 지낸 주디 스그루 하원 의원은
북한인권법 입법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캐나다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을 신설해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증진하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자금과 지원 제공,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탈북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자금과 지원 제공, 외무장관 정기보고서 제출, 탈북민 난민지위 신청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줄리안 의원과 스그로 의원이 제출한 두 개의 동의안이 캐나다 시민들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아 조속히 의회 결의안으로 발의 처리되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3개월의 일정으로 북한인권 전국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6년 12월 15일 미국 만화 영화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가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상업미술의 뜻을 두고 광고 만화 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새로운 캐릭터 미키 마우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빨간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장갑을 끼고 큰 귀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생쥐 모양을 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는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외에도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여러 만화 영화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월트 디즈니가 하루는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를 타는 게 전부인 놀이공원을 보고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만화 영화 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월트 디즈니는 1966년 12월 15일 폐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37년 12월 15일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가 태어납니다. 서기 37년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소 아그리피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로가 태어났을 당시 로마 제국은 외삼촌인 칼리굴라의 집권기였고 네로의 아버지는 네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네로의 어머니는 숙부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의붓동생을 제치고 17살의 황제로 취임합니다. 집권 전반기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복동생을 살해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64년 여름 10일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 대학살한 것입니다. 68년 3월 로마의 속주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원로원마저 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곡물 공급지였던 아프리카에서의 봉기로 곡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은 점도 네로 몰락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4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사면초가에 몰리자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